2026년 10월 26일에서 11월 1일 주에 연구할 기사. 두려움 없이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제 성구.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분에게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75절. 노래 62번 새 노래. 요점. 이 기사는 구원이라는 선물과 그에 따르는 영예와 책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안 질문. 스가랴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제사장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이 아들 요한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여호와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곧 올 것인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따르도록 돕는 역할을 아들 요한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말은 단지 요한이 할 일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 1화에서 스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발췌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67절의 연구 자료에서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말은 오늘날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세 가지, 즉 1. 구원이라는 선물, 2.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영예, 3. 전파할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2한 기억 질문.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선물을 약속하셨습니까? 니은 질문. 누가복음 1장 69절에 언급된 강력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이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의를 돌려 그들을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예로부터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적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 조상들과 관련해 자비를 베푸시고 자신의 거룩한 계약을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을 주실 것이었습니까? 스가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윗의 집에서 강력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그 강력한 구원자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왜 스가랴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강력한 구원자가 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6개월 뒤에 마리아라는 젊은 여자가 예수를 낳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예수께서는 30살에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강력한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3함 질문. 1세기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스가랴는 하느님께서 구원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적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이 말은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주된 근원인 사탄에게서 구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탄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른 것에서도 구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 약속하신 죄의 용서를 통해 얻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사항, 질문.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적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적들에게서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종입니다. 그에 더해 사탄과 악귀들은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사용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을 부추겨 우리의 숭배를 반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함, 질문.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십니까? 그분은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표준에 따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숭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숭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 따릅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고 그래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대속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숭배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6한 질문. 예수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통치하는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 사탄과 악귀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1914년 이래로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아 하느님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 곧 있을 아마겟돈에서 예수와 14만 4천 명의 공동 통치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하느님의 적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입니다. 천년 통치 중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공동 통치자들과 함께 인류가 점진적으로 완전성을 회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천년 통치 끝에 인류는 유전받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천년 통치 이후에 예수와 공동 통치자들은 사탄과 악귀들 그리고 최종 시험 때 그들의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마음껏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여호와께 영원히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6항의 사파.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느님의 왕국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습. 그분이 천년 통치 중에 땅을 향해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영예.
7안,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떤 영예를 누리게 해주십니까? 누가복음 1장 74, 7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 맹세를 하신 것은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출하신 후에 그분 앞에서 일생 동안 충성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분에게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대속이라는 선물 덕분에 우리는 특별한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말한 두려움 없이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성한 봉사란 우리가 여호와를 숭배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전파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집회와 대회에서 숭배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신성한 봉사를 드립니다. 그에 더해 베델에서 봉사하거나 왕국회관이나 대회회관을 건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과 같은 일에 참여하는 것도 신성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안, 질문.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두려움 없이 신성한 봉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또한 우리는 박해자들이 생명을 위협할 때에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절을 굳게 지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와 잘못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드리는 숭배를 받아들이고 대속을 근거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한, 질문. 일부 형제 자매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지만 일부 형제 자매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드리는 숭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의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께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장로들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11항, 질문. 과거의 잘못 때문에 여호와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는 부러진 뼈를 맞춰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환자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시 원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환자가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한다면 어떠합니까? 그렇더라도 그는 의사를 신뢰하면서 처방을 받은 대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리가 나아 예전처럼 걷고 심지어 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마치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듯 우리도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과분한 친절과 자비가 풍부하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대속을 근거로 우리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방해 주시는 치료법을 따르십시오. 다시 말해,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부러진 다리가 낫는 것과 비슷하게 영적인 치료 과정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차차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좋은 영적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루하루 그분을 충실히 섬길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호와와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없이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영예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파할 책임.
12항 질문.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어린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죄의 용서를 통해 얻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인한 것이다. 그 동정심으로 새벽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스가랴는 갓난 아기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요한은 성인이 되어서 열심 있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곧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에게 침례를 주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여호와의 대표자이심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도록 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서 36절, 40, 41절.
13항 질문. 스가랴는 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새벽에 빗대었습니까?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최선을 다해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은 새벽, 즉 새로운 시대가 밝았음을 알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이 좋은 소식은 가능한 한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 중요한 구원의 소식을 알릴 것이었습니까?
14항 질문. 예수와 제자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의의 해에 대해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온유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분은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찢긴 사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해방을 공포하고 갇힌 사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게 하셨다. 여호와의 선의의 해와 우리 하느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왕국이 다가왔다고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전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절, 10장 7절, 28장 19, 20절.
15항 질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책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사실 예수의 대속 희생과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안 있어 인류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전했던 소식을 기억하고 그 기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동 통치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인간 반대자들을 멸망시키고 참숭배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을 신세계에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6함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나오는 스가랴의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즉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놀라운 선물, 그분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 영예, 좋은 소식을 전할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믿음을 두었으며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겠다고 그분께 약속했습니까? 그분을 섬기는 영예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의의 해에 대해 전파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느님의 왕국이 악한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곧 이 땅이 낙원이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생 동안 충성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분에게 신성한 봉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4, 75절.
16항의 사파. 다양한 상황에서 전파하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두 자매가 호별 방문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까? 전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쉬는 시간에 한 형제가 함께 일하는 정비공에게 휴대폰을 사용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한 청소년 자매가 과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반 친구들 앞에서 창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첫 번째 사파에서는 두 자매가 호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동료에게 증거합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학교에서 한 자매가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증거를 설명하고 있고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주의 깊이 듣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영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전파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예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대속 희생 덕분에 우리는 어떤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노래 159번 여호와께 영광을 기사를 마칩니다.